2월 22일 월요일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 주님을 쫓는 삶, 이 제자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구원받는 자, 영생 얻는 자의 삶인데 그러한 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특별히 오늘 이 13절, 14절은 연관성이 없는 것 같지만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온전히 깨닫고 전적으로 예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의존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고 이 어린 아이들이 오매 제자들이 꾸짖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 이제 안수해 주시겠지,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겠지, 그걸 바라고 아이들을,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 제자들은 꾸짖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 사회도 이 아이들을 하대하고 별로 중요시하지 않는 그러한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이렇게 아이들을 쉽게 생각하고 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오매 제자들이 꾸짖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라고 합니다.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합니다. 천국이 이러한 사람의 것이니라. 어린 아이와 같은 것이 바로 천국이다. 천국이 어린 아이와 같은 것이다.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에서도 이 천국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큰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냐면 결단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을 얘기하면서 어린아이를 비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그래서 그럴 때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8장 2절에서도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다.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자. 그래서 결국 겸손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만 낮추고 겸손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이 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가 힘이 없기 때문에 부모를, 어른을 의존하듯이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 자가 진정 영적인 어린아이가 바로 천국에서 큰 자고 천국에 들어가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바로 그렇게 어린아이 힘없는 자를 영접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어린아이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가,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린아이를 바라보면서 대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어린아이다 정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린아이가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정말 자기 부모를 의존하고 살아가듯이 우리 믿는 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전적으로 예수님만을, 하나님만을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정말 천국에 합당한 자고 천국에 들어가는 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린아이를 하대하거나 어린이를 꾸짖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천국은 바로 이러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낮출 줄 알며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제자가, 예수님을 믿는 제자, 천국에 들어가는 자의 모습은 바로 전적으로 주님만을 정말 의존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낮출 수 있는, 어린아이 같이 낮출 수 있는 그러한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가 살아가야 할 그러한 자세 중에 하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제자로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쫓는 자의 삶은 어떤 삶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어떤 사람이, 청년이라고 하죠,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 앞에 물으면서 이 질문을 통해서 참된 주님을 쫓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쫓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이 쫓는 제자의 길이 바로 구원받는 길이고 바로 영생을 얻는 길과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1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영생을 얻는다는 것,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느냐 이 말이죠. 영생을 얻으리까? 이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데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부자 관원이라고 되어 있고 부자 청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어떤 사람이 와서 주님께 이릅니다. 선생님이요, 랍비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야 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단순히 피상적으로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걸 모르고 예수님을 대해서 말하는 칭호가 너무나도 잘못됐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하고 물어야 될 텐데, 뭐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구세주 주님이라고 해야 될 텐데 주님이 아니라 선생님이요, 랍비요 이럴 정도죠.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온전히 모르는 거예요. 주님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에나 여러분 초반에 나와 있는 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병을 고치고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할 때 고백하는 게 있어요. 주님, 다윗의 자손이요. 이런 병을 고치고 치유함을 받는 자들의 공통적인 고백들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클리어하게 이해는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치유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 사람은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것도 그 포커스의 질문도 핵심이 자기한테 와 있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해야만 내가 그것을 하게 되면 내가 영생을 얻는데 합당한 존재가 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지 내가 영생 받을 만한 자가 되겠습니까? 자기한테 그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자기 중심적이고 내가 무엇을 해야지, 내가 어떤 공로로, 내가 어떤 일을 해야만이 내가 영생을 받는데 합당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질문 자체가, 영생 얻는 자의 질문 자체가 완전히 잘못됐다는 걸 아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잘못된 것이냐면 이것은 자기 공로주의예요. 자기 공로주의, 율법주의 공로주의로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을 지키면, 무엇을 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봐주시고 어떻게 인정하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무엇을 하면 어떻게 해주시겠지라는 이런 율법 공로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이 청년이 이렇게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리라. 정말 네가 계명을 지킨다? 정말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으냐? 그래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다면 좋다 이거죠. 오직 한 분이시니까, 선한 이는 한 분이시니까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 말씀하십니다. 18절에 어느 계명이 옳을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19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 모든 계명들은 사실은 하나님과 관계하는 계명, 대신 계명이 아니라 대인 계명이라고 우리는 흔히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과의 관계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쉬운 것 같지만은 사실은 쉬운 계명들이 아닙니다.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을 그냥 표면적으로만, 형식적으로만 이것을 한다면은 누구든지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리까? 특별히 이런 계명 중에서 자기는 부족한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자기 자신이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지켰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깨달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내가 이것을 지키면서 아 내가 이거 불가능하구나, 내 힘으로는 내가 이 계명을 지킬 수 없구나, 내가 암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해도 여전히 나는 부족하고 여전히 나는 어느 계명을 지키다가도 또 부족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불순종과 나의 죄를 발견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완벽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대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을 보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의 가장 큰 문제는 어느 정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청년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내가 지켰습니다, 트라이했습니다, 노력했습니다, 내가 성심성의껏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습니다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나는 그 말씀을 지킬 수 없었던 연약한 자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불순종하고 내 자신의 그런 부족한 연약한 죄인된 나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 고백이 우리들의 부족함을 봤어야 되는데 계명을 지키려고 하다 여전히 쓰러지는 여전히 불완전한 내 자신의 부족한 것을 보았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청년의 고백이었는데 전혀 그런 고백이 나오질 않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겉으로 표면적으로 지키는 그런 의를, 그런 행동을, 그런 삶을 예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바리새인의 의는 겉으로, 율법적으로, 표면적으로 어떤 행동만 딱 이행하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예수님은 그거 가지고 만족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면 속에서 내 마음으로 정성으로 내가 변화되는 그런 순종,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깨어지고 변화되는 그런 삶의 변화, 순종, 그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노력한다고 됩니까? 노력 이전에 전적으로 주님을 의존하고 주님을 따르고 성령님에 이끌려서 성령님만 의지고 살아갈 때, 성령 충만할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어린아이를 딱 불러서 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는 것을 이전에도 보여줬고, 이 어린아이들을 용납해야 된다, 금하지 말아야 된다,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다,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존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고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더 주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된다.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청년은 자기 자신의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보지 못했던 영적인 소경이었다는 것이죠. 자기의 부족함을 몰랐기 때문에 누구를 지금 의존해야 될지, 누구를 의지해야 될지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 앞, 예수님 앞에 영생을 구했지만 영생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 할 때도 묵상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누구시냐를 온전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이 청년들은, 이 청년은 결국은 헛다리를 온전한 바른 목표가 설정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이 활을 쏠 때요, 관역에 빗나가는 활을 자꾸만 쏘는 거예요. 관역이 있습니다. 그 관역을 향해서 활을 쓰죠. 활을 쏩니다. 근데 이 활이 관역을 향해서 나가서 그 관역을 맞추지 않고 자꾸만 다른 데를 향해서 이 화살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결국 수많은 화살을 쏘지만 결국 관역을 맞추지 못해요. 그 수많은 화살은 하나님 앞에 의미 없는 화살입니다. 관역이 뭐예요? 관역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관역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청년이 마치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모른 채 자기 하는 모든 그런 것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온전히 기뻐하지 못하시는 건데, 결국 다른 사이드에 결국 자기가 하는 모든 공로는 자기를 자랑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때문에 율법 사들이나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공로를 자랑하기 때문에 결국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의 공통점이 뭐였어요? 계명을 열심히 지켰지만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에 주님을 쫓는 자 바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 잘진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을 쫓는 자는 자기 부족함을 알아야 돼요. 그 부족함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21절 하반부에 나를 따르라, 나를 쫓으라. 근데 나를 따르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제거해야 돼요. 어떻게 제거해야 되냐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그런 측면에서, 그런 면에 의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됨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 이 청년이 우리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보면은 부자 관원, 부자 청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자기가, 그리고 이 22절에도 그렇죠.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재물이 많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재물이 뭐 어떻게 됐습니까? 걸림돌이 된 거예요, 자꾸만. 그 재물이 걸림돌이 되니까 주님을 쫓는데 방해가 된 거예요. 주님보다 이 재물을 더 사랑하니까. 여기서 우리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주님과의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서 주님을 쫓고 따라가는 데는 안 된다는 거죠. 힘들다,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포기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때로는 여기처럼 재물이 될 수도 있어요. 소유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한테는 소유가 아니라 다른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얻은 명예일 수도 있고, 권세일 수도 있고, 학위가 될 수도 있고, 좋은 학교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일 수도 있고, 자기의 자랑스러운 자녀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여러 가지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대상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대상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물건일 수도 있고, 내가 얻은 것일 수도 있고, 내가 추구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내어놓으며 그 걸림돌이 주님 앞에 있지 않게,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포기할 때 우리가 주님을 쫓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주님을 쫓는, 따르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